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 결렬 책임을 중국에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과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데 대해 중국이 합의를 깼고 재협상을 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관련해 있기를 원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0일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또 추가로 3,250억 달러의 달러어치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지난 10일 매우 유감이라면서 곧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오늘 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가 관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중국은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결의와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북 양측이 상호 존중과 평등의 기초에서 윈윈하는 합의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경상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두 척이 어제 아랍에미리트 UAE 근해에서 사보타주, 의도적인 파괴 행위를 통한 공격을 받았다고 사우디 에너지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국 유조선들이 UAE 푸자라이 항 인근에서 공격을 받아 선체가 많이 부서졌다고 설명했습니다. UAE 당국은 선박 4척이 공격받았지만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UAE 동부에 있는 푸자이라 항은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 있고 이란과 가깝습니다. UAE 측은 이번 공격의 배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해양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항해 시 특히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란 정부는 이번 사건이 우려된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E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변경해 먼저 브뤼셀에 들러 유럽연합 EU 고위관리들과 이란 문제 등 긴급한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내일은 예정대로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지난 11일 미 CN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란은 분명한 위협이라면서도 미국은 이란 정부와 대화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예멘 그리고 중동 내 다른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겠다고 결정하면 미국은 이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웨덴 검찰이 위키리크스 창립자인 줄리안 어산지 씨의 성폭행 혐의를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 검찰의 에바 마리 페르송 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7년 수사가 중단됐던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 창립자인 어산지 씨는 지난 2010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스웨덴 검찰은 스웨덴 송환을 피해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한 어산지 씨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7년 조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1일 어산지 씨가 영국 경찰에 체포되자 피해자 측 요청으로 수사 재개를 검토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천선 결과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가 승리했습니다. 아프리카민족회의 ANC는 최근 실시된 총선에서 57.5%를 득표했습니다. 어제 남아공 수도 요하네스버그에서는 ANC 지지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축하 행사를 벌였습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날 승리 연설에서 새 정부가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해 2월부터 대통령직을 맡고 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또 남아공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3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신뢰 위반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과거 IAEA가 지적한 북한과 시리아 간 핵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인 절반 이상이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2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신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중 일부는 미사일조차 아니었다며 어느 시점 신뢰 위반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신뢰 위반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로 화가 나거나 실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그것을 신뢰 위반으로 전혀 여기지 않는다면서 어느 시점엔 그럴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이었으며 매우 일반적인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었느냐는 기자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들 중 일부는 미사일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건 단거리라고 거듭 확인한 뒤 신뢰 위반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여길 때 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전한 신뢰를 강조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계속 여부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뢰 위반이 전혀 아니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과의 약속을 깬 게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앞서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기본 전제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호응해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 발언은 김 위원장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중단을 약속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까요?
이 앞선 두 차례의 무력 시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비춰볼 때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단거리라고 해도 탄도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선 레드라인에 대해 나름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입장을 정리한 건가요?
예, 폼페오 국무장관이 지난 4일 북한의 첫 번째 무력 시위 직후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발사가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위협이 되지 않았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유해의 초점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겁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레드라인을 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런 입장을 공식 방침으로 선언한 건 아니어서 미국 내 정치 상황과 여론의 추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낙관론을 펴는 배경이 있을 텐데요.
예,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청와대의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는 이에 대해서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과거 어느 때보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력 시위 직후 나온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외교를 통해서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결과를 얻을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미국은 북한과 언제라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에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했던 빅딜식 일괄 타결을 통한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빅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이 재개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 빅딜 방식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완강합니다. 아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실현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한 북한 선박을 압류하는 것으로 분명한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서 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이겠다는 겁니다. 양측 모두 대화를 포기한 건 아니지만 현재는 강대 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예, 별로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 의사를 밝히며 북한을 달래려 하고 있지만 북한은 매우 미온적입니다. 북한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잇따른 무력 시위를 통해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의 향배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과거 IAEA가 지적한 북한과 시리아 간 핵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국제안전조치에 신속히 복귀하라는 내용이 담긴 UN 회원국들의 권고안은 채택이 연기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0년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마지막 날인 10일, 미국 정부는 북한과 시리아의 과거 협력 정황을 거론했습니다.
We further note with continued concern the IAEA Director General's finding that the Darul-Zour reactor had features comparable to the gas-cooled graphite-moderated reactor at Yongbyong in the DPRK.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군축 담당 대사가 이날 낭독한 49개 나라의 성명은 시리아의 다이르 알주르의 원자로가 북한 영변에 가스냉각식 흑연감속 원자로와 비슷한 특성이 있다고 한 IAEA 사무총장의 조사 결과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 관련 시설 의혹을 받았던 시리아 다이르 알주르 일대는 2007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시리아는 이후 IAEA 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잔해를 치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제사회는 해당 시설들이 북한의 지원을 받아 건설 중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NPT 평가회의 준비를 목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으며 10일 2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은 회의 기간 중 북한의 핵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지난 6일 회의에서 내년 NPT 발효 50주년을 고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집단 안보와 NPT로부터 이끌어낸 핵심적인 이득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중대한 핵 확산 도전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이라며 이 프로그램들은 국제안보와 세계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준비위원회 개막 전 제출한 성명을 통해서도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여전히 비확산 체제와 지역 안정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록 북한이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밟을 준비가 됐다는 점은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올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비핵화 합의라는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북한의 약속 이행에 관해 대화할 준비가 여전히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되기 전까지 미국은 모든 NPT 당사국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오는 데 성과를 낸 엄격한 외교와 경제적 압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상회의 마지막 날 준비위원회가 발표하는 권고안은 핵 보유국과 비보유국 사이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채택이 연기됐습니다. 앞서 위원회가 9일 공개한 권고안에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NPT에 의거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NPT와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에 대한 서명과 비준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권고안에는 북한 문제가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권고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와 더불어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와 관여를 향한 노력을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무소위원회가 2020 회계연도 국무지출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새 회계연도에 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원 세출이 국무소위원회가 564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무지출 예산안을 10일 가결했습니다. 국무부 활동과 미국의 해외원조 프로그램 지출 예산안으로 이번에는 지난 회계연도보다 22억 달러,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안보다 137억 달러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지난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일절 금지한 겁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국무장관이 미 국가안보이익에 중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의회에 입증할 때만 예외 상황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인권증진 활동을 위한 지출은 민주주의기금과 경제지원기금을 통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북한 인권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방송 운용과 탈북 난민 지원, 북한 수용소 데이터베이스 유지 비용 등에 사용해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하원 세출위 심사에 이어 상하원 조정 합의를 각각 거쳐야 합니다. 상원 세출위는 현재 예산안 작성 단계에 있어 초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 의회는 그동안 대북 재정 지원은 물론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안해왔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연관된 제3국에 대한 원조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에 직접적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데다 요격이 어렵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핵무기 장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지난 3일과 9일 발사된 미사일을 동일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하면서 최대 사거리가 500km 이상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제주도를 뺀 대부분의 남한 지역이 사정권에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The mock-up that we saw Kim Jong-un pose with was about 60 centimeters in diameter and probably weighed a few hundred kilograms. I would regard that as a credible design, and that would definitely fit on this.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북한의 이번 발사는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미한 연합군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 보복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뿐 아니라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도 타격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It all depends on the target and the density of the troops or the population in the areas, but it is very destructive and it will destroy people, buildings and damaged vehicles within a few hundred meters.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산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동일한 성능을 보유했다는 가정 아래 수도권 등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질 경우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선 핵탄두 장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o we're talking about 400 to 500 kilometers, I would guess. It's positioned as a defensive retaliatory capability.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이번에 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장착 크기가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95cm의 지름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북한이 공개한 KN-08 지대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핵탄두 모형 지름이 60cm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충분히 장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이동형 차량으로 어디에서든지 쏠 수 있는 데다가 비행궤도 수정까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요격이 어렵다는 점도 큰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그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유상리 미사일 기지에 대한 미국 연구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담았는데 보다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가 새로 발표한 보고서는 평안남도 운산군에 위치한 유상리 미사일 기지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2002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토대로 평양으로부터 북동쪽으로 63km 떨어진 이곳은 본부와 지원시설, 지하시설 등 6개 구역으로 이루어졌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CSIS의 빅터차 한국석좌와 조셉 범위대지 연구원은 해당 기지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기지라며 4월 위성 사진을 봤을 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 기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ICBM급 무기를 직접 촬영한 위성 사진은 없지만 기지가 미사일의 운반과 저장 그리고 발사까지 할 수 있게 설계됐다는 겁니다. 이어 아직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ICBM급인 화성 13 미사일이나 2017년 시험 발사된 화성 14 혹은 화성 15 미사일이 이 기지에 보관됐다고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유상리 기지는 전체 산을 움푹 파내서 만든 것이라며 16년간 촬영한 위성 사진을 포함한 많은 단서들로 봤을 때 장거리 미사일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해당 기지에서의 미사일 개발이나 생산 활동 등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 역시 섣부른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ICBM을 외부의 감시와 폭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하시설에 두는 것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성 사진으로만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a very sketchy business to or is it just speculation based on the size of the facility? One can raise a possibility, but you have to be question whether there's anything to this.
해당 분석은 시설의 규모에 기반을 둔 추정인 만큼 실제로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일반적으로 위성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매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이 부족한 사이버 공격 역량을 강력한 의지로 메우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대북 제재를 우회해 금융자산을 노리는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클린 슈나이더 미 해군대학 조교수는 북한은 세계 최상위권의 사이버 역량을 갖추지 못했지만 강한 공격 의지로 이를 만회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f you rank ordered all of the nations, North Korea would not probably make the top three or four for what they can do.
슈나이더 조교수는 9일 워싱턴의 케이토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기술력은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3, 4위에 들지 못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의지를 통해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하크넷 신시내티 대학 교수는 특히 사이버 공격을 통한 대북 제재 회피를 문제점으로 제기했습니다.
The primary threat is that they were able to circumvent international sanctions and therefore make them ineffective.
북한이 사이버 금융 조작을 통해 국제 제재를 우회함으로써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게 주요 위협이라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채굴 등을 통해 금융자산을 훔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what we see in cyber, I think, is their primary focus is in on exfiltration of financial assets.
하크넷 교수는 북한이 경제적 목적 외에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면서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랜던 발레리아노 미 해병대 지휘참모대학 교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는 국제사회로부터 주목과 인정을 받으려는 의도 역시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Dominant power is doing things what they do in cyberspace to maintain superiority or dominance. So this idea of power equalization through cyberspace.
또한 강대국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우월성과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영역에서 힘의 균등화를 추구하려는 북한의 의도와 맞아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 심사에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촉구하며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그러나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거듭 부인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인권 개선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9일 제네바에서 북한에 관한 세 번째 보편적 정례 검토 심사를 열었습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중 발언권을 행사한 90여 개 나라 대표들은 북한 내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마크 카세이라 임시 대표는 북한에서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deplorable and has no parallel in the modern world. We recommend that North Korea first immediately dismantle all political prison camps.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고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으며 우선 정치범 수용소를 당장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카세이라 임시대표는 8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들이 개탄스러운 환경 속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을 미국은 깊이 우려한다며 이 중엔 순전히 종교 문서를 보유하거나 교회 신도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the 80,000 to 120,000 individuals held in deplorable conditions in political prison camps, including thousands of individuals.
카세이라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유엔의 특별 절차를 포함해 국제 참관단이 어떤 방해나 제한 없이 북한의 모든 구금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인도주의 지원 활동을 하는 관계자들이 제한 없이 독립적으로 이동하며 모든 취약계층에 직접 접근토록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정부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인 언론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Moreover, citizens are not allowed access to independent media or information sources.
아울러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감시와 검열, 수감자와 어린이들을 동원한 강제 노역 문제를 지적하면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 나라가 표현과 이동, 집회, 결사의 자유가 북한에 없고 성군차별, 고문, 탈북민 처벌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유엔 인권기구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반면에 북한이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한 뒤 처음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아동매매와 매춘, 아동 음란물 금지에 관한 선택 의정서를 비준한 것 등은 긍정적 조치로 평가됐습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를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하지만 많은 나라가 지적한 인권 문제들을 부인하면서 적대주의와 정치적인 모략, 이중잣대의 산물이란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 정부의 인권 개선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Sanctions of various kinds against DPRK hamper in every possible way the efforts of DPRK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유엔의 다양한 대북 제재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북한의 모든 노력을 방해하고 있고 이는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향유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제재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정상적 무역까지 막아 민생을 힘들게 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약품과 의료품의 반입을 어렵게 해서 유엔 기구들의 인도적인 지원 활동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또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제기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박광호 중앙재판소 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이른바 정치범이라거나 정치범 수용소란 표현 자체도 없으며 있다면 반국가 범죄자와 형벌 집행을 위한 교화소만이 있을 뿐입니다.
박 참사는 적대 세력이 북한에 보내는 소수의 간첩과 테러 분자들이 있지만 이들은 일반 교화소에 수감돼 있으며 다른 범죄자와 분류해 교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수십 명에 달하는 관리소 출신 탈북민들, 국제인권단체들은 위성사진과 증언을 통해 적어도 4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에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법제부장은 북한의 모든 국민이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철저히 누리고 있다며 성분 차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헌법에는 국민은 국가 사회생활이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데 대하여 규제되어 있으며 인권 관련 법무법들에는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며 부모 없는 아동, 장애자, 연료자 등 취약한 부류의 사람들, 외진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돌봐주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 대표단은 이날 인권과 삼권 분립 보장은 물론 경영 방식 혁신으로 농업 생산도 향상됐고 보건과 의료도 개선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진단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편 북한 정부와 대화 접촉을 강화하는 한국, 또 최근에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일본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별다른 비판을 하지 않으며 발언 수위를 낮췄습니다. 백지아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는 북한이 이번 UPR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유엔아동 권리협약 등에 협력한 것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등 실질적인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을 삼간 채 뒷부분에 남북 이상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납북자, 국군 포로 사안을 제기하길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
The issue of separated families is an urgent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issue. My delegation recommends that the DPRK continue to cooperate.
납북자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아이슬란드와 우루과이 대표가 1969년 북한 정권에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황원 씨의 송환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과거와는 달리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표단은 납북자는 과거 시인했던 일본인 납북자 송환을 끝으로 북한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편적 정례 검토 UPR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이 5년 주기로 심사를 받는 제도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 UPR 실무그룹은 북한 정부에 제시할 다른 회원국들의 권고를 오는 14일에 채택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에 있었던 2차 UPR에서 제시된 268개 권고안 가운데 83개를 거부하고 나머지 185개 가운데 113개만 수용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이 수용하겠다고 한 권고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인 절반 이상이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정치 군사적인 대결 상태에서도 북한과의 경제 교류와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에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3일 발표한 통일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19에서 응답자의 65%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의뢰에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성인 1,003명을 대면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이번 조사에서 국제제재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은 5.4%에 불과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민태은 연구위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결과에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견해가 확실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인식하고 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조만간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이 4.3%, 장기적으로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이 23.3%에 그쳤습니다. 반면 북한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2.4%로 한국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 연구위원은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크게 개선됐던 지난해에도 올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다며 상황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회의적인 인식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대북 제재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면서 국제 제재 철저한 이행을 원하면서도 개성공단 체계와 금강산 관광 체계 같은 남북 간 경제협력과 교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연구원의 민태은 연구위원은 한국 국민들이 제재 유지와 교류를 별개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것이 북한의 어떤 고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류의 단절을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고
아울러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거나 북한을 세계 무대로 이끌어내는 방법 중 하나로 제재뿐 아니라 교류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북한의 생각을 바꾸고 한국의 생각도 전달하는 수단으로 남북 교류를 생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은 19.2%인 반면 긍정적 평가는 59%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가 지난해에 비해 약 15% 늘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의 51%가 개성공단 재개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62.7%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남북 간 스포츠와 문화 교류에 대해서도 75%가 확대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민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가 최근 북한의 두 차례 발사체 발사 이후에 진행됐더라도 결과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그 북한이 4차 핵도발 있고 그러면서 개성공단 폐쇄하고 그랬을 때조차도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인 그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아니면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비율이 현재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45.4%로 지난해에 비해 4.6%포인트 늘었고 부정적 응답은 26.3%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정은미 연구위원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가 경제교류와 협력에 대한 지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건 상호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굉장히 일방적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주기만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뭔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한데 교류나 협력은 사후적인 거란 말이죠.
한편 통일연구원은 올해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5.6%로 전년도보다 5.1%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일 문제와 경제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경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70.5%로 통일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통일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성취해야 하는 절대적인 목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돌아온 뒤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가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정은을 범죄자이자 폭력배, 살인자로 규정하며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나라들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레드 원비어 씨는 북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근 국제사회 분위기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He's a criminal. We give him this status on the world stage and we call him a chairman. He should be called criminal Kim. If we're afraid to tell the truth of who we're dealing with, we don't.
원비어 씨는 1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납북자 관련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범죄자라고 지칭한 뒤 우리는 국제 무대에서 그에게 국무위원장이란 지위를 부여했지만 실제로는 범죄자 김정은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상대하는 인물에 대한 진실을 말하길 두려워한다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고 따라서 진실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불러야 한다며 그들은 범죄 집단이고 폭력배이자 살인범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며 최근 망명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리대사를 언급했습니다.
In November of last year, Mr. Joe and his wife went missing from the Italian embassy, the North Korean Italian.
조 전 대리대사는 북한과 함께 잠적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딸을 학교에 남겨뒀고 이때 딸이 안전할 것으로 예상했겠지만 북한 정권은 그녀를 납치해 인질로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불과 6개월 전에 벌어졌다며 북한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다고 원비어 씨는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도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Think about it. He gets 90,000 bottles of vodka, 5 slices of white bread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The arrogance of this is unbelievable.
원비어 씨는 최근 북한이 식량 배급량을 하루 300g으로 제한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는 식빵 4조각에 불과한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네덜란드 정부가 평양으로 향하는 보드카 9만 병을 압류한 사실을 지적한 뒤 김정은은 오늘날 체계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김정은이 수천만 달러를 스위스 은행 계좌에 보유하고 있고 모든 나라들에도 자산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모든 나라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원비어 씨의 아들인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5년 북한 관광에 나섰다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 복역하던 중 혼수 상태에 빠졌고 2017년 6월 미국으로 송환됐지만 며칠 뒤 숨졌습니다. 이후 원비어 씨는 부인 신디 원비어 씨와 함께 북한 인권 행사에 참석하며 북한 정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디 원비어 씨는 지난 3일 워싱턴에서 열린 납북자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은 지구의 암이며 우리가 이 암을 무시한다면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모두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찬성하지만 진실을 절대로 말하지 않는 누군가와 어떻게 외교를 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 14년 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데이비드 스네든과 일본인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태국 여성 아노차 판조이의 가족 등이 참석해 이들의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데이비드 스네든의 형제인 제임스 스네든은 데이비드가 북한에서 풀려나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원하는 대로 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궁지에 몰리고 침묵하는 북한 주민들 또한 외면할 수 없다며 데이비드와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할 시간이 됐고 그 시간은 이미 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 식량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북한이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이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유엔기구가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보름간 북한 연지에서 식량 실태를 조사한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3일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량농업기구는 북한 주민 40%에 해당되는 1,010만 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FAO가 공개한 동영상에 나온 마리오 자파코스타 선임 연구원입니다.
It is estimated that about 10.1 million people, around 40% of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136만 톤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굶지 않으려면 576만 톤의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곡물 생산량은 417만 톤으로 159만 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외부에서 수입하려는 식량 20만 톤과 국제기구의 지원이 예정된 2만 1,200톤을 제외하면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올해 북한의 1인당 하루 식량 배급은 300g으로 목표치인 550g에 훨씬 못 미친다며 이는 전년보다 22%포인트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올해 힘든 보릿고개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월에서 9월 기간이 충근기인데 봄에 비가 적게 내려 보리와 감자 농사가 잘 안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북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식량이 떨어진 전량세대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에 밝은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에 이시마루 지로 대표가 최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한 내용입니다.
문배. 그 분배를 다 소비를 해버리고 먹을 알이 없는 세대가 많아졌습니다. 그걸 북한에서는 전량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전량세대가 매년 매년 생기는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한 6월 말 7월부터 생길 경우가 많았는데 금년은 4월 초부터 발생하면서 농장 관리위원회에서도 많이 좀 당황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많은 그 지역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노동신문도 식량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달 29일 정론을 통해 금보다 쌀이 더 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동신문은 3일 새 땅을 대대적으로 찾아 경지 면적을 늘리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기도 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도 식량 원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2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국제기구들에게 식량 지원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이 본격적인 식량난으로 커질 경우 이는 김정은 정권이 처음 겪는 식량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사태를 겪은 북한 당국은 2012년을 기해 분조제를 도입했습니다. 포전 담당 책임제 또는 분조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의 핵심은 농민들에게 일한 만큼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협동 농장에서 10톤의 쌀을 생산하면 국가의 토지 사용료와 물, 전기, 비료, 농약 대금조로 5톤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평균주의 원칙에 따라 농민들에게 현금으로 분배했습니다. 따라서 농민 입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든 적당히 하든 소득이 비슷해 근로 의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져 몇만 원을 받아도 장마당에서 물건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조제는 15톤을 생산할 경우 국가에 5톤을 납부하고 나머지 10톤은 분조원들의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분조에서 생산한 알곡 가운데서 국가가 정한 일정한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장원들에게 그들이 번 노력일에 따라 현물을 기본으로 하여 분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분조제 도입 이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1990년대 말 300만 톤 수준이었던 곡물 생산은 2012년 465만 톤, 2013년 492만 톤을 기록하다 2014년에는 503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그 후 2017년에 515만 톤을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417만 톤으로 다시 줄어든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이 100만 톤가량 감소한 것은 여러 원인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북한이 분조제를 한다고 하지만 당초 당국이 약속한 분배 비율을 지키지 않는 데다 농민들에게 높은 생산 목표량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북한 농업과학원 출신 탈북자 이민복 씨는 북한 당국이 약속대로 분배를 안 해 농민들이 새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 단위를 높이 책정해 주는 거예요. 비료도 없고 뭣도 없고 또 해봤자 단위는 높여놨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그럴 거 뭐 거기다 신경 쓸 거 있냐.
또 국제사회 대북 제재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제재로 농자재 투입에 제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휘발유라든지 디젤유라든지 통제를 받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제 북한이 그 트랙터를 움직이는 그 인력이기 때문에 트랙터의 가동이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밖에도 지난해 발생한 가뭄과 농사에 필요한 화학비료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소출 감소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올해 식량 사정이 나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90년대 같은 최악의 식량난을 겪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주민 대다수가 배급보다는 장마당에 의존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조금 다른 것은 권한의 행군 기간 동안에 북한 주민의 약 80% 이상이 배급사를 받지 않고 생활하는 그래서 장마당에 의존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생계 유지를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생겼으니까.
실제로 식량난 소식에도 불구하고 북한 장마당 쌀값은 킬로그램당 4,000원 선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식량 부족 소식이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북 관계가 교착된 국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미북 관계 중재를 모색하고 있는 한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틀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에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의 사라 샌더스 대변인은 8일 미국의 초점은 북한 비핵화라며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focus is on the denuclearization. If South Korea moves forward on that front, we're not going to intervene.
미한 정상의 전화 통화 다음 날인 8일, 한국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입니다.
국제기구가 북한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같은 동포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연달아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북한은 4일 강원도 원산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데 이어 9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가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든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로 인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81년 5월 13일 가톨릭교회의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가 피격됩니다. 1978년 제264대 교황에 선출된 요한 바오로 2세는 이탈리아인이 아닌 최초의 폴란드 출신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이 된 뒤 요한 바오로 2세는 역대 교황들과는 달리 성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랑과 평화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그를 평화의 사도라고 부르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1년 5월 13일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앞 광장에서 총격을 받은 것입니다. 중상을 입은 교황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교황을 쏜 사람은 23살의 터키 청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도소로 찾아가 그를 죽이려 했던 암살범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용서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보여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행동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1930년 5월 13일 20세기를 대표하는 극지 탐험가 프리드쇼프 난센이 6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노르웨이 출신인 난센은 여러 차례 북극 탐험으로 미지의 땅을 발굴했습니다. 1895년 4월 8일에는 당시로선 인간이 밟은 땅 중에서 가장 위도가 높은 곳인 지구 최북단 북위 86도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어려서부터 야생소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숲과 들판을 돌아다니며 야생동물을 찾아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7살 때인 1888년 52일간 썰매를 타고 최초로 그린란드의 만년설을 횡단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랜드 횡단 중 만난 에스키모인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에스키모의 생활이란 저서를 1891년 세상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탐험가로서의 삶을 마치고 노르웨이로 돌아온 난세는 인권 외교관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난세는 1차 세계대전 후 러시아로 잡혀간 독일군 포로를 풀려나게 했으며 동유럽에 있는 러시아 난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2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극지 탐험가로 또 인권 외교 사절로 큰 공을 세운 프리드쇼프 난센. 그는 1930년 5월 1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